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모두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또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긍휼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 가정과 또 교회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터인데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며 기도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발견될 수 있는 은혜와 이해와 생명의 풍성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인도받습니다. 주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8장입니다. 미가라는 인물을 어저께부터 보고 있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역사의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무리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의 12명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어느 지파의 어느 사사가 어느 지파 이렇게 나오면서 사사들의 어떤 모습 그들이 아주 뭐 충만했던 그렇지 않았던 모습 말을 했다라면 17장부터는 저자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사들도 사실은 이 결론들을 하기 위해서 썼던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원래 신학을 하시는 많은 그 신학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이렇게 딱 볼 때 아 하나님 준 책 이렇게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 문서는 뭐 예를 들면 신학교에 배웠던 건데 제가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J문서, P문서, E문서, D문서 막 그래가지고 그 문서들이 이런 거죠. 각 사사 이야기가 각각 독립되어 있었는데 어느 후대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만들었다. 이런 거 문서설. 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아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의도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별하고 고르기 위한 노력인데 사실은 그 노력들이 반대로 가는 경우 많고 또 어떤 경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성경이라고 인정치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 아리송한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성경에 성경을 쓸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툭 들어오면 헷갈리죠. 예전에 감신대인가요? 전도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뭘 막 물으니까 신학 2학년인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데 야, 얘가 나중에 목사가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거죠. 이제. 뭐 어느 교단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신천에 있는 어느 대학교 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자유지 좌쪽에 있는 아주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상담도 의학에 가깝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보수적인 쪽일수록 이렇게 좀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 성경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엊그저께 쓴 책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쓴 책을 지금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홍신의 인간시장 이거는 그 시대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리는 그 노인과 바다 이거 봤을 때 그냥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반영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풍자한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특성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글 장르인데 우리는 지금 그 장르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표현을 읽을 때 또 문화적인 거리도 있고 역사적인 거리도 있고 시간적인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리도 있는 거죠. 그 성경을 읽으면 또 그다 또 개역성경. 그러니까 읽으면 도통 뭔 말인지를 알지 못한 채 아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그 간격을 좁혀보자는 것이고 특별히 저자의 의도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의도인 거예요. 그 신앙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 믿던 믿음의 모양인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사실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밥을 굶고 있는데 사사기 이 저자의 의도가 나랑 뭔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통해서 계속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또 하나가 되는 풍성함의 의미,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아침에 잠도 안 깬 상태에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시간이 항상 5분, 10분 오버하기 때문에 6시에서 벌써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죄송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저께 17장은 미가와 미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18장에는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 단지파예요. 삼손이. 단지파는 전쟁할 때 군인들이 600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작은 나라였고 아주 약한 지파였고 아직도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지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쭉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1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러니까 아직도 땅을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표류하면서 단지파는 살고 있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열두 지파들이 각각 어느 지파는 안착이 되었고 어떤 지파는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힘이 셌어요. 그렇죠? 미가가 그 인물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런 말이 탁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왕이 필요함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17장에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단지파는 거주할 자기 땅이 없었다. 표류하고 있었다. 앞으로 18장 내용들이 이거의 근거에서 진행될 것임을 또 예표하고도 있는 하나의 배경이죠. 2절 말씀 보니까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 다음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그렇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명을 딱 고른 거야. 고내어서 다섯 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야. 모세도 보냈던 정탐, 여호수아도 보냈던 정탐, 그리고 지금 단지파도 땅을 얻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산 쪽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거주할 땅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들이 정탐하고 살피면서 어떤 땅인가 보내죠. 근데 그들이 하필이면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가의 집에 가면서 미가의 집에 잠을 자게 된 것이죠. 단 자손인 소라. 소라가 어딜까요? 지금 소라하고 에스다월에 지금 거의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 땅이 단지파 땅이 아닌 거예요. 소라가 누구 고향입니까? 엊그저께 나왔던 삼손의 고향이 소라예요. 이 이야기는 블레셋이 정복이 안 됐잖아요. 진멸이 안 됐어요. 그 땅을 삼손이 있던 땅, 삼손의 고향이라니까요. 그 고향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머물 수 없어서 눈치를 보다가 셋집 살림하다가 지금 딴 쪽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했죠. 기도원 때 에브라임이 야, 인마 우리 왜 안 불렀어? 불러면 내가 도와줄 건데. 그래서 싸여 붙었잖아요. 싸여 붙어가지고 그 기도 그 입다인가요? 뭐 입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강을 잡고서 그 강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막 죽였잖아요. 그게 뭐 만 몇 명이었잖아요. 그때 십볼렛인가 이 말을 발음해봐라 그래갖고 죽였잖아요. 지금 미가는 그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쌀 이런 월요일 월요일 이런 것처럼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미가 집에 들어갔는데 말이 거슬리는 거야. 경상도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금방 할 수 있죠. 김만수 목사님 오시면 금방 할 수 있죠. 말 여는 순간에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를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유숙하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한 청년이 말을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 이 느낌이 이상한 거지. 발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청년을 보고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뭔가가 얘기 진행이 막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그 얘기를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당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에브라임 지역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물었겠죠. 사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그 미가가 자기를 고용한 거죠. 개인 집에 가정 목사로 자기 집안을 미가의 집안을 안위와 그렇죠? 평안과 많은 것들을 보호할 만한 어떤 수호신 비슷하게 또 하나의 우상숭배예요. 레위인은요, 레위인 자체가 전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성전 돕는 일을 하지만 제사장계열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이 사실은 아론 계열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이 레위인 직무를 해야 되는 것이 제사를 집행하고 집례해야 될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를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 자체도 사실상은 죄예요, 죄. 이거는. 근데 그냥 레위니까 그냥 미가는 덜컹 이렇게 잡아 쓴 것이고, 왜? 그 사람이 모세의 뭐 손자인가 그래요. 그, 요나단이라고, 뭐 게르솜의 아들이잖아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그 내용들, 그냥 그 족보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가 아론의 집합이 아론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그를 자기 집안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읽다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미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물어봐 줄래? 왜? 그 에봇이 있으니까 우림과 둠밈이 에봇 앞에 달려있거든요. 딱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선별하는 데 쓰게 됐어요. 굉장히 에봇 자체가 우상 숭배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것들이에요. 기드온도 황금 에봇을 만들었고 지금 미가도 에봇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봇도 있고 신당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지금 여호와도 섬기고 제사장도 세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온갖 종교를 다 믿는 거예요. 왜? 자기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다섯 명이 정탐을 가는데 우리 가는 길이 편할지 안 편할지 평탄할지 안 평탄할지를 점쳐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야. 목사님 직장 여기가 될까 저기가 될까요? 이 얘기는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하는 거죠. 이제 가는데 안 맞아 다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들이 묻잖아요. 중3쯤 되면은. 나 부모 학교에서 부르잖아요. 애가 어디 갈지를. 근데 가능한 스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왜요? 나중에 원망삽니다. 하고자 하는 거 막았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렇게 입학 지도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 청년 여기까지 이름이 아직 안 나와있죠. 그 청년 레위인이었던 그 청년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을 또 대신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 1절부터 6절까지 간단하게 읽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내용들 많은 정보들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여기 배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저께 그저께 나한테 준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만 제 말씀 읽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단지파하고 지금 미가하고 지금 제사하고 이게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니까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17장부터 써나가면서 쓰는 말이 왕이 없으므로 계속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7절 이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지금 라이스라는 지역에 딱 오니까 거기는 되게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단지파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공격하게 되죠. 그 땅을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월에 돌아와서 그들이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복이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올라와서 이제 치러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죠. 600명이 전 땅을 뺏으려고 출발하는 거예요. 추석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몇만 명씩 죽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단지파의 군사력도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도 못 찾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13절 무리가 거기서 12절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여림의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여림의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에봇, 드라빔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그것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삼손이 활약했던 그런 지파지만 결국 그들도 사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믿음도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을 말하여 이르되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고 하라. 보세요. 그 집에 있는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 모든 것을 전쟁하기 전에 훔쳐와서 그들의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영화 볼 때 십자가 막 끊으면 드라큘라 막 놓고 막 그랬잖아요. 마늘 같은 거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뭔가 부적을 뭔가 힘을 많이 왜 군사가 600명밖에 안 되니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들이 싸우려 불안하니까 그 정탐꾼이 말했던 대로 그 미가의 집에 가서 그 내용들을 뺏으려고 지금 힘을 얻고자. 그렇죠? 그게 있으면 힘이 될 것 같고 그게 있으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뭔가가 큰 내게 어떤 보완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단지파 전쟁하기 전에 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청년에게 문안하는 거죠. 왜 말투가 다르니까 금방 하잖아요. 에브라임 쌤이 아닌 거를.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이 교회 앞에 6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창칼을 들고 와가지고 뭘 말하냐? 이 강대상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강대상 안 죽겠습니까 그거를? 역결을 드려야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18절 말씀 보니까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때 레위인들 죽이진 않았어요. 단지파도 믿음은 있으니까 저 밑에 작은 그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입 다물란 얘기야 지금이야. 그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 여기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될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 미가 봤던 그 레위인도 거처가 없어서 배고파서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 있을까라고 막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한 거잖아요. 미가라는 사람은 워낙 종교성이 강한지라 이것저것 다 믿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청년을 자기 집에 개인 목회자 제사장으로 이렇게 초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단집하고 와서 한 집에 있을래? 한 집안에 도움을 줄래? 한 집파에 도움을 줄래? 어떤 게 더 크니? 라고 묻는 거죠.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자신도 그 가정집에서 힘들었겠죠. 뭐 신상을 보세요. 제사장이었다면 그 집에 있는 드라빔과 신상 같은 것들을 없애야 돼요. 믿음 있는 레위인, 믿음 있는 제사장이었으면. 근데 그거를 함께 공존한 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만큼 본인이 편치 않았던 거죠, 이제.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으려고, 밥 때문에 레위인 직무를 수행하는 꼭 그런 꼴이죠. 20절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해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본인이 딱 들고 들어가요, 오히려. 그 많은 얘기, 사실,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제사장이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딱 단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큰 교회 가는데 목탁과 예를 들면 그 무속인의 삼지창과 이런 걸 가지고 선녀보살 입는 막 각하고 분홍 이렇게 두루마리 입고 가는 거예요. 꼭 그 꼴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말 되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선을 따라 붙어서 왜? 이웃 주민들이 저 미가의 집 건데 저거를 뺏어가네? 그들 뺏으려고 간 거죠. 단자선을 부르는지라 뭐 단지파 불렀겠죠 이렇게.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어떻게 이렇게 때려왔어? 그러는 거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째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고 하는지라 오히려 단지파가 무슨 일로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일이냐니 내 거 좀 가져갔잖아 지금 그런 실감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25절 단자선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중요한 얘기죠. 입 다물란 얘기죠. 그렇죠?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니 단자선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냥 갈 길 간 거죠. 미가가 단자선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못 뺏은 거예요. 왜? 뺏으러 오는 사람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고 자기는 이런저런 걸 다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딱 뺏긴 단지파 그 미가의 모습. 27절 단자선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선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지금 라이스에다가 단자선들이 단지파의 땅을 확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원래 라이스였는데 그들이 살면서 단이라고 바꾼 거예요. 여기가 설산이동 103번지인데 여기 누군가 와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복가로를 이렇게. 그런 거죠 지금은. 30절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보세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어요. 모세의 손자요. 나오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청년 레위인이 누구였는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 이름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인 게르솜의 아들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앞에 섰던 지도자 모세와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밥을 굶고 있고 그가 지금 한 가정과 한 지파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겸해서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죠. 모세의 자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자체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죄인 거예요. 왜? 함부로 제사장을 세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본인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수행하고 있었고, 또 신상과 우상들을 같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그 시대의 모습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놨을 것인데, 왕이 없어서 나라를 이렇게 통제하고 보호하고 뭐랄까요, 조정하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보세요. 어떤 날은 얘가 말하면 그 집에 있고, 제가 말하면 저 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성도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목회자의 어떤 말을 하면서 설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목회자 모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냥 아무런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더 이익이 되면 내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실제 보면은 제사장에 돼야 될 모습도 아니에요. 왜? 모세, 레위는 성전 지키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두멍 관리, 어떤 사람은 동물을 찢는, 어떤 사람은 동물을 감별하는 일, 어떤 사람은 동물을 뭐 이렇게 각을 떠서 하는 일,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저런 것들 다 돌보는데, 제사장 계열들은 아론의 계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보게 되어지면 그 요나단도 잘못된, 사실 죄죠. 이 시대에는. 그렇죠? 구별돼야 될 그 일들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이 있는 그동안에 계속 그 새긴 우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끊지 않은 거예요.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우상이 팽배하고 우상이 가득한 땅이 어디냐? 단지파가 돼요, 나중에. 이게 북이스라엘의 맨 북단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그러면서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죠? 계속 17장에 왕이 없었다, 18장에 왕이 없었다, 19장에 왕이 없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왕이 오게 되면 모든 우상 숭배가 척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땅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이 단지파까지 이르는데, 그들은 그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언약의 언약을 너무 크게 떠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도 이루했고, 그리고 단 지파도 이루했다는 것을 계속 하는 내용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르게 알고 있고 아예 다르게 믿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을 지금 본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는요, 20장 21절에 어떻게 끝나느냐? 동족 간의 전쟁으로 끝나요. 전쟁으로. 그걸 보게 되면, 사사기는 그때 역사를 드러내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언약의 땅, 메시아가 올 그 땅인데, 딱 들어와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당대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을 얽혀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개인들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사실은 복음을 오용하는 거예요. 어제 무슨 책을 읽었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인생에 큰 평안과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는 그것은 복음을 오역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신학자인데 그런 말이 있길래, 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거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그 신념 갑자기 임하니까 뭐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 임함 속에서 이를 선택하고 이 일을 지내는 것은 각각 개개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순종함이 없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우리는 내가 막 절로 뛰어, 왼쪽 뛰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역사해서 오른쪽을 막 끌거기 원하셔. 진짜 그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신앙생활 과정 같아요. 그런 과정. 그걸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막 예수 믿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뭐가 더해지고 예수 믿고 뭐가 크게 임하고 예수 믿고 막 연봉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갑자기 진급이 되어지고 애가 막 갑자기 돌아이었는데 막 하버드 가게 되어지고 막 20평이 되어지고 50평이 되어지고 막 계속 뭔가가 일정한 행운이 깃들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상숭배와 진비 없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많은 신상을 가지고 있던 기드온 끝낸 그것을 다 뺏기고 뺏어간 단지파 한 개인이 가지고 오는 걸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갈한 사람이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 레위인에게 은 10개를 줬는데 그가 뭐 천몇 개를 은 뭐 200개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 정도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또 단지파는 편안한 아주 평안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런 평안할 줄 알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가 시작되어지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왕이 없고 인생의 왕이 없고 그 자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변질되어서 퇴락하게 되어지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각각 개개인들의 믿음을 드림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큰 일을 해서 큰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의 순종과 싸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잘 그 내용들을 감지할 수 없었지만 날마다 믿음을 주기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이끌기 원하시며 견인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는 복된 날 되게 응답을 되어 주옵시고 14개 모든 교회가 또 각 가정에 은혜를 되어 주셔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읽어진 들려진 말씀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아뢰이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 있습니까? 치유케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정으로 인하여서 곤란한 자 있습니까?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 사역 중인 목사님에게 은혜를 되어주시옵시고 당대 세계복음의 합한 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 아시아를 살릴 수 있는 일본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동역자가 연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각 성도들 오늘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말씀을 고인 채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역사의 인도 충만하심이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로잡히고 이끌려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